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주요 내용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이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내내 해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드러나야 할 어떤 기대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또 사건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고 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또 그 일들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많이 모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잡아야 하고 또 예수를 잡을 때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면서 굉장히 그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신호를 주고 예수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의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흉계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는데 이들의 흉계는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정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훨씬 이 안에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것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멸시는 받으시면 안 되는 모욕과 멸시가 아니라 그 모욕과 멸시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불행한 일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란과 같이 여기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고 그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고 무언가를 많이 행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어떤 보상, 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 불행 같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다, 어떤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벌을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기보다는 더욱더 자유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예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줄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잡히셨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망한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잡혔으니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을 잘 찾아가자라고 하는 열심을 갖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과 제한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성도들이 알므로 인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매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스스로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와 핍박을 많이 받게 되면 그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역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이 늘 따라붙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 바울이 반대받지 않고 자유로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부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수세에 몰리고 어려움 속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매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들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일에 결코 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담대해질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이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박이나 항해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상 시스템도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 의하여서 이 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과 기구를 다 버리지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조그마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여 안심하라. 상황으로 보자면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으리라.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 주시기를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은 이러한 믿음 있는 고백들이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여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질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무너지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우리가 늘 비웃지만 사실 그 비웃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는지 모릅니다. 그 비웃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무기가 있으면 싸울 수 있겠지만 내 손에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조차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강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또 고레스를 내 목자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광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영원 무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할 현실들, 또 실패뿐인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러는가 얘기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다면 내 삶이 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다면 나는 성공해야 하고 힘을 가져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낙심과 좌절이 내 삶을 채웁니다. 불안과 공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마음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자리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난이요 시련이요 환란이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통하여 나를 복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으로 저희들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 눈에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의 자리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내 눈에는 불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뜻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를 지나고 거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의탁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갖는 의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형편들을 말씀에 대입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내 삶의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 요행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 또 그 자리가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를 잠식시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라는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같이 봤지만 8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거기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현실에 묶여 주저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묶인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을 쫓아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증언해 내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서 이루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담대하게 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담대한 자리, 믿음 있는 자리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망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은 우리가 둘러보기에도 늘 두려움과 공포와 또 어려움 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암울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요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이 드러내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믿음 있는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설 수 있는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있는 찬송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